어릴 적 얘기지만 부모에게 야단 맞고 있는 친구를 옆에서 괜히 아는 채 하면 이로울 게 별로 없죠. 괜히 걔 잘못이 나한테 불똥이 튀는 수도 있으니까 야단 맞는 아이 옆에서 아는 척 하지 않는 게 좋죠. 여러분 옛날 그 왕조시대 때 생각해 보시면 왕자가 사고를 치면 누가 야단을 맞죠? 왕자가 사고를 치면 진짜 고생하는 사람 왕자 아니에요. 주로 그 왕자를 돌보고 있던 뭐 내시라든가 아니면 왕자가 몰래 왕궁을 도망을 빠져 나갔다 들어오게 되면 들키면요. 왕자가 혼이 나는 게 아니고 왕궁을 지키던 뭐 수문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주고 나지 왕자가 주고 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특히 외국 이야기입니다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얘기 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양에서는 왕자가 매맞을 일이 생기면 왕자 종아리를 치는 게 아니고 그 왕자의 친구의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왕자가 잘못하면 그 친구가 매를 맞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가 사고를 쳤는데 얘가 매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왕자가 비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가 왕자가 빌어야 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왕자가 잘못해놓고 아무 일 없으면 얘가 안 맞는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고를 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사고를 치면 뭐 사고치면 야단 맞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야단을 맞지만 끝내는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겐 사실은 별 문제가 안 생겨요. 잘못했으니까 야단은 맞지만 그렇다고 쫓겨나거나 무슨 큰일은 잘 안 생겨요. 문제는요 그 옆에 얼쩡대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잡기 위해서요 바다에 태풍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누가 죽어납니까? 요나도 죽어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도 다 생고생을 합니다. 결국 바다에 떨어진 건 요나죠. 그렇게 바다에 떨어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가서 또 사고치긴 하지만요. 어쨌든 또 갑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애굽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배에 짐을 싣고 갔던 선원들 혹은 화물을 싣고 갔던 상인들. 잘못한 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자기들 장사하려고 물건 잘 싣고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웬 놈이 올라타더니 말이죠. 이놈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들 전부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들 잘못 아니에요. 요나 때문에요. 여러분 혹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사고를 치면 웬만하거든 근처에 얼쩡대지 마세요. 이 친구 때문에 그 옆에 얼쩡대던 사람이 혼이 날 가능성이 참 많아요. 뭐 우리끼리니까 관계없습니다만은 제가 밖에서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제일 어설픈 예수제이하고는 친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어설픈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어설프게 일 저질러 놓으면 너가 죽고 난다. 너가 예수 믿고 교회 와갖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이 어설픈 인간하고 친구하지 말아라. 얘 때문에 네가 죽고 날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것도 전도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 큰 소리 좀 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안 하면 이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게 살면 이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이 비슷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 설명은 아시는 거라고 여기고 설명을 안 하고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점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1절, 2절이 잘 보여줍니다. 1절만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한 그 장소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언젠가 무슨 일이 터져도 터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민교회의 성도라면 오늘 지금 이 시각에 어디에 있어야 제일 아름다운가요? 여기 맞죠? 복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각에 여기 안 있고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요, 다들 바쁘고 좋은 곳에도 가 있겠죠. 만약에 이 시간에게, 아니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양심 쫄려 가면서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잘 될 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안 오신 분들에게 홍 목사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 좀 그러십시오. 그분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시각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나온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이겠느냐,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브라함이 겁이 많아요.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용감하게 좀 나갔으면 될 텐데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는 생길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하고서는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조금 간이 굵어야 할 필요도 있기는 해요. 특별히 어릴 때나 학창시절에 아니면 군대 갔다 오고 이럴 때 예수 믿는다는 거 배짱으로 한번 살아보면 재밌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큰 대단한 일은 안 이루었지만요, 군에서 졸병 시절에 어느 날 수요일 예배 간다고 가는데 고참이 물어요. 어디가? 교회 갑니다. 물뚱물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듯이. 그래서 제가 선수 쳤죠. 내부반장님한테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갔어요. 예배 마치고 늦게 올라왔어요. 내부반 분위기가요, 싸늘하게 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기한테 물어봤죠. 야, 뭔 일 있었냐? 그랬더니 오늘 집합이 있었대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오늘 집합이 있었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오반 두 개가 붙어 있었는데요, 한 네오반에 몽땅 모아 놔놓고 물뿌리라 하더랍니다. 고참이 물뿌리라 그러니 눈치 없는 쫄병이 못 모르고요, 물을 잔뜩 갖다 뿌린 겁니다. 그 물이 다 말라 빠질 때까지요 구르고 두들겨 맞고 생고생을 한 거죠. 그 왜 꼭 물뿌려놓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물이 바짝 마를 때까지 기압을 엄청 받았고 엄청 두들겨 맞은 거죠. 뭐 그럴 동안 전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요, 휘파람 불면 올라온 겁니다. 군대는 참 재밌는 것이요, 그렇게 기합주고 야단칠 때 빠졌다고 해서 너 그때 빠졌잖아. 그 너 내일 따로 보자. 이런 거 없어요. 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입을 다 펴놓고 살 준비하고 있대요. 그냥 누가 잤죠? 기분 괜찮더라고요. 혹시 내일 불러가지고 너 입 말로 와봐 이럴까 싶었는데 아무 일 없어요. 본의 아니게 예배 드리러 갔다가요 제가 웃은 적이 한 번두 번 아닙니다. 재밌더라고요. 그냥 고3 눈치 보고 교회 가는 거 또 뭐라 그럴까 싶어 안 가고 뭐하고 이런 거 보다가요 막 무식하게 무릎 밀어붙여버리는 게 지나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거 아브라함이 겁이 나서 부인을 누이라 했더니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이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애굽에 갔을 때 이런 일 또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빼내주셔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는데 지금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고 그냥 용감하게 가는 게 결과적으로 쉽고 편해요. 이런 거 저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 믿는 사람이 이 정도 배짱 가지고 가고 요즘은 너무 부려서도 탈인가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누가 어쩔 거냐 하는 이런 배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딱 저는 위기를 예상하고 그걸 모면해 보자고 거짓말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아내를 거의 뺏길 뻔까지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무사하게 돌아옵니다. 문제는요. 아비멜렉이 참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굉장히 야단을 치시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씀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려니 내가 살려니와. 요 말을 주목하셔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줄 알아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참 성질나는 일입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네가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 도리가 없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불러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일일이 다 따져요. 그걸 보면 아비멜렉이 참 사나이다운 측면이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아무리 멋있고 용감하고 사나이다운 아비멜렉이라도 많은 얘기를 해도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답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기도해야 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잘하고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백성이 기도해야 나라가 쓰고 내 백성이 기도해야 회사가 살고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얼마만한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은 죄가 많죠. 아브라함이요. 뭐 별로 할 말도 없죠.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야단 실컷 맞고 끝에 가서 아비멜렉이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 뭐 많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저 기도 한 번 했는데 이 한 번으로요 이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태가 다 열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한 방에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다쳤던 태가 열렸더라. 그 정도 같으면 대단하죠. 만약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능력이라면 기도원 하나 열든지 교회를 열면요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올 거예요. 뭐라고 선전합니까? 아이 낳지 못한 사람들 다 오세요. 한 방이면 됩니다. 기도원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별 관심 없나 봐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아이 못 낳은 여자들은 다 오세요. 한 방이면 됩니다. 교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도 별로 답답한 사람 없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아이 못 낳아서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도 여전히 많습니다. 많은데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 했는데요. 이 집안에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다 열렸더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정작 본인의 태를 못 열어요. 아비멜렉의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됐는데 정작 본인은요 지금 나이가 이때가 정확히 얼마가 됐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100세 다 돼가고 있어요. 그 뒤에 바로 이삭의 얘기 이삭이 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의 100세 다 돼갔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니 아비멜렉의 집안에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기도 한 방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정작 자기 부인에게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보자는 뜻에서 원래 제가 붙인 제목은 아브라함의 능력 있는 기도 뭐 그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 방에 이 정도 같으면 참 능력 있는 기도 맞죠?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중에서요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누가 더 멋있는 인간입니까? 누가 더 힘 있는 인간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비멜렉엔 잘못이 일단 없어요. 모르고 한 거니까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널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려도 넌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넌 기도할 수 없어. 기도는 누가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자격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빠 과자 하나 사줘. 그러니까 아빠 과자 사준단 말이죠. 그 옆에 있던 다른 집 꼬마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도 그럼 사줘요? 자기 집 아이가 아빠 과자 사줘 그럼 사주는데 그 옆집에 와가지고 아빠 나도 이러면요. 뭐 아이들이니까 하나쯤 사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한테 뭐 사달라는 거는 정상이지만 얘가 그런다고 해서 그 친구 되는 녀석이가 아빠 나도 그런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정초가 되면요, 정초에 동해안 가실 생각 하지 마세요. 전 정초에 동해안 해 뜨는 거 한번 보러 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 가보진 못했습니다. 포항에 살면 바닷가에 나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못 갔어요. 언젠가 한번 포항에서요, 시내를 통과해서 경주로 해가 울산을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날이 정초라는 걸 몰랐어요. 포항 시내부터 막혀서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아는 한 세 군데 정도 되니까 일로절로 둘러보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산길을 넘어서 한 시간 반이면 갈 거리를 7시간 걸려갔습니다. 바닷가는 아예 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차가 몰리는지 모릅니다. 바닷가로 가는 그 길, 바닷가에 차가 얼마나 밀렸으면요, 그 바닷가하고 포항 시내하고 경주는 멀어요. 근데 여기가 통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시내 통행이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왜 그러는데? 연초에 뜨는 달은, 달이 아니고, 정초에 뜨는 해는 특별히 효험이 더 있나요? 그의 소원을 거기 가서 빌면 그거 잘 되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요, 해, 달, 별 보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천지 신명도 있고, 또 뭐 용왕님도 있고, 그렇나요? 옥황상제도 있고요. 정화서 떠나놓고 날마다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몰라요. 다 헛일이에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거기도 누가 듣습니까? 들어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봐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누가 듣든지 그거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정성만 드리면 아직은 누가 듣든지 듣고 내 기도 좀 들어주시오. 뭐 이런 식 기도. 이건 기도 아니에요. 누구 모양으로요? 한 번은 성당에 가서 헌금하고, 한 번은 절에 가서 헌금하고, 한 번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내 참 잘했지? 이러더라고요. 그 왜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셋 중에 한 군데만 맞아도 안 되겠냐,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게. 셋 중에 한 군데만 맞아도 안 되겠나. 그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어리석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효력 있는 기도란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하느냐 하냐고 묻는다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고 끝에 어느 부분 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마디에 나오는 거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이 구절 빨리 외우지 마세요. 왜 빨리 갑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생각하면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 대상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열심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뭘 사다 드리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이라고 자꾸 들고 나가면 잘못하면 역효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가끔 학부형들한테 선물 받아요. 선물 받을 때마다 신경질 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양주, 2번 담배. 담배 한 보루씩 사고 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나눠줘요. 한 값씩. 나눠주고요. 한 값은 여기 넣습니다. 같이 있던 친구놈들이요, 요거 한 값이 그렇게 아까운가 봐요. 저거는 저러면 그냥 피 없애는 주제. 네이어 한갑 넣으면 여기 굉장히 아까워요. 그럼 말랐고. 뭐, 진딧물 약할란다. 여러분, 담배 그 진딧물 약의 특효입니다. 그 물에 좀 풀어가지고 누런 물 나오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너무 독하니까요. 진딧물 싹 없어집니다. 너무 세게 해서 다 꽃까지 죽이면 안 됩니다. 배가 아픈가 봐요. 진딧물 약할랐고. 한 갑씩 들고 와요. 한 갑만 하면 1년 내내 쓰고도 남아요. 뭐 아깝나? 아니, 이상해. 이거 아까운 건지. 근데 양주 사온 사람하고요, 담배 사온 학부형은요, 미워요. 아니, 저거 담임생님, 뭐, 하다 못해, 이 정도는 알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들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다. 그 소리 안 하나 봐요. 내가 티를 분명히 내고 다니는데도 이것들이 집에 가서 얘기를 안 하나 봐. 그거보단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미운 학부형 또 있어요. 선물이라고 큰 힘 써가지고 꿀 사오는 분 있죠. 비싸다고 프로폴리스 사오는 사람. 그것도 아주 미워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양봉을 했는데요. 포장 잘 된 꿀 사가오면요, 이거 안 뜯어요. 안 먹어요. 왜요? 이거보다 우리 아버지 게 나은데요, 뭐. 참고로, 이젠 끝났습니다. 그래, 포장 잘 된 거, 이거는 남 어디 선물 줄 때 있으면 줘버려요. 안 먹어요. 프로폴리스요? 비싸다고요? 많이 비싸답니다. 요즘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거요,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 갔다가 기념품이랍시고 25mm짜리, 조그만한 거, 이거 귀한 게라고 들고 옵니다. 에이, 우리 집에 100mm짜리 천지다. 여러분, 선물이든지 누구든지 그 대상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좀 맞춰가면서 하는 선물, 이게 선물이죠. 대고마고 내 마음대로 갖다가 주기만 하면 좋아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제 고등학교 친구 한 놈 중에는 고등학생인데도요, 집에 가면 마루에 더 글탄 자가 발레미인데요. 그러면 엄마가요, 저 세숫대에 물 떠다가 닦아주고 씻어준대요. 우리가 참 욕 많이 했습니다. 임마, 네가 고등학생이 돼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철 좀 들어라. 이러니까 얘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 지금 효도하는 중이야, 임마. 우리 엄마가 내 발 신기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저 엄마가 그래 좋대요. 고등학생 좀 되면 징그러워서 싫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 엄마는 좋다는데요. 그래서 내 발냄이는 거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다른 집에는 그게 효도가 안 될지 몰라도 그 집에는 효도가 맞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그렇다는데요.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성숙된 기도를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실까? 이런 거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내 생각, 내 필요한 것, 내 욕심만 갖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달려들면 이건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린아이 수준에서 점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비결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는 찬송이 더러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그 다음 세상, 아름다운 세상엔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퍼질 것이라, 이거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린 저주가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함께 있던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날이 아마 권사님 생일이었고 권사님은 이 바깥 활동을 많이 하셔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곳이었던가 봐요. 그날 밤에 구역 예배를 그 집에서 모였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오늘 자기 생일을 축하해 준 사람이 많았대요. 그런데요, 남편인 장로님이 안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장로님, 왜 케이크 하나 사고 축하한단 말 한마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로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 내 아니라도 오늘 케이크 사다 주고 축하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많은데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축하가 다 무슨 소용인데?
그요, 맞아, 싼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장로님이시지만 세상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다 축하해 줬을 긴데 뭐 내까지 걷기 들어가지고 귀찮게 할 거 있겠나? 뭐 사도 먹지도 안 할 긴데 그런 건가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장로님 말이 맞습니까? 권사님 말이 맞습니까?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무상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그건 뭔 소용이냐 말이죠. 누구 축하? 당신의 축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이게 생각이 좀 잘 안 맞아 들어가는 측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 드셨어도요 당신이 나한테 하는 말 그게 중요한 거야.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이 무슨 소용이냐? 네가 기도해야지.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네가 이 저주에서 풀려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해야 된다도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도 맞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도 기도가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우리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뭐 아버지 주머니 사정이나 아버지 입장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저 내 생각대로 그냥 내놓으라고 졸르기만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게 되면요.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할지 안 할지도 생각하고요. 아버지 주머니 사정도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는 막 놔두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생각해 가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느냐? 안 했을 리가 없죠. 참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의 집안을 위해서는 한 번 기도했더니 모든 게 다 해결되어버렸는데 자기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싹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요, 그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기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럴 마음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 기도를 하면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을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잘 안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엘리야의 기도 있었죠? 엘리야의 기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도요.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비가 올 건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약간 이 교정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기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다니엘이 어느 날 문득요. 아! 예레미야가 70년이 되면 우리 민족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70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민족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다니엘서 참 특이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때가 다 됐네. 그걸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낳았던 아이가 병이 들어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 확정되니까 다윗은요 더 이상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러고 일어나서 밥 먹어요.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살아있을 때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던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요 툭툭 털고 일어나더니 밥 먹자 하더라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정해졌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그 뜻에 맞추어서 열심히 하는 기도가 이게 아주 이게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살피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이런 수준으로 점점 나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요.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니 그냥 막 그대로 말하면요 암만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가끔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를 몇 년간이나 했을까요? 정말 오래 했을 거거든요. 확실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 75세, 이삭을 낳은 게 100세니까 가나안 땅에서만도 한 25년간 자식이 없었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자식이 없이 살았던 세월이 또 한 25년 될지 몰라요. 뭐 한 50세 때문에 결혼했는지 거절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다른 뜻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내 기도를 당장은 안 들어주시겠거니 그렇게 믿고 여전히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보다 그만둬버리자 포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왜 그렇게 안 들어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잘 몰랐을 겁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세나 되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 삶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면 어렴풋이 보이는 것이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늦게 주셔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이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보여요. 아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실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아주 쉬운 것이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 이거하고 예수님의 죽음하고 아주 닮은 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으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죠? 이걸 모르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에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그 장소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거기 모리아 산이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던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이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곳이죠. 아브라함이 며칠을 걸었다고요? 사흘 길을 걸었죠.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이죠.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라는 그 자인데 훗날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거기서 죽이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자녀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란 무슨 말이냐면 육체적인 능력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의 능력으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삭은요, 오래오래 기다렸던 아들이 됩니다. 훗날 예수님도요, 우리 온 인류가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인지 모릅니다. 아담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림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입편에서는 이 이삭을 늦게 기다려서 그때 낳게 하는 걸 통해서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기도가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기도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싶을 때가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으니까 미루어지고 있을 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갚을지를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거든요. 그냥 바꿔버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안 들으시면 이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해버리세요. 예수님 비유 중에 그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오죠. 어떤 과부가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조르고 조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요, 나 그런 거 못 들어줘. 그런데도 들어줬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물며란 말을 써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불의한 재판관은요, 자기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뭐 득될 거 없으니까 안 들어주려고 버티지만은 그 과부가 졸라대는 거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물며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분이시잖아. 자기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 그런 분이 안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 분명히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이 되고 싶으세요? 왕에다가 권력이 있죠, 재산이 있죠, 뭐 덩덩거리며 살죠. 이런 아비멜렉과요, 그저 나무 땅에 들어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 해가면서 이 비굴하게 있는 이 아브라함하고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아비멜렉이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아브라함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갖고 싶은 것,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날 배 아프게 하는 사람 너무 많죠. 우리 눈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자꾸 팔려 있을 때는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걸 갖게 돼도요, 또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끝없이 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요, 또 여전히 불행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재산도 많고 부자 되면 안 될까요? 하더라고요. 안 될 거 뭐 있냐? 그게 더 좋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복을 또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참 세상이 너무 부럽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너무 고달프다 이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특권, 의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 사람들이 터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왕자고요, 저 잘난 저 인간들이 전부 내시거든요. 우리가 왕자고요, 이 잘난 우리 이웃들이요, 이거 매맞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들은 매에 누가 나가 떨어지는 거 하니까 우리 이웃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옆에 정말 미운 인간이 있거든, 사고 한번 치세요.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실 거예요. 그 징계받고 나는 살아납니다. 저 인간은요? 못 살아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요나 생각하세요. 내가 요나다. 내 사고 치면 네 재산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냐? 그거 전부 바다에 나가 떨어진다? 이런 마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자부심 가져도 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는 하되 내 욕심, 내 생각 여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가끔은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아니,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금요일뿐만 아니고 새벽에, 금요일에 또 수시로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도, 이게 참 좋은 기도가 됩니다. 첫 번째요,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들 정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못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속에 뭐 잘난 거 없잖아요. 이런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지 못한 채 늘 내 생각, 내 욕심, 우리 집, 또 뭐 이것도 좀 낫습니다만 우리 교회 내 거, 여기에만 늘 매몰돼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은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제목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